주보 여러분이 오시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 오늘 다룰 내용이 72문부터 73문까지 있습니다. 네. 72문 제가 읽고 답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69문에서 71문에서 그 세례가 어떤 성례인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씻는 예식인데 물로 씻는 그 외적인 표인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책이 씻겨지는 것이며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곧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날마다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해서 72문에서 73문까지 해서 다시 세례에 대하여 보충할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이 물로 씻는 이 표가 그 정말 나타내는 그 내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표 자체가 표가 나타내는 내용 그 자체인지를 이제 72문과 73문에서 다루게 되고, 이제 74문에서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72문 외적 씻음이 곧 죄 씻음인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아니다. 그래서 이제 72문 아닌 거를 얘기하죠.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럼 73문에서 그러면 이렇게 묻죠.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외적 씻음이 죄 씻음이 아닌데 그러면 왜 이 외적으로 씻는 이 세례 예식을 중생의 씻음 또는 뭐 죄 씻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표를 통해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진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되듯이 이걸 통해서 그 내용,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집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러한 표를 사용해서 이런 예식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표와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내용,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이 표처럼, 즉 우리의 몸이 물로 씻기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과연 그러함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우리의 몸이 씻겨지는 것을 씻겨진다. 그것처럼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겨졌다. 씻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신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74문에서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묻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유아들도 어른들처럼 언약과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유아들이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녀는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것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답이 작성된 이제 배경으로는 물론 이제 내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이제 물세례 자체가 죄사함을 가져오는 능력을 가졌는가 그 오류에 대해 반대하기 위하여서 72문과 73문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가 있었는데 그 제세례파의 특징이 유아세례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주제는 유아세례의 그 정당성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73문에서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 어디에서도 세례 능력과 효과가 물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걸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이 세례라는 표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 그 표인데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13절, 14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때에 전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전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방편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 믿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제 말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주 믿는 자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 세례 전에 항상 그 믿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자체가 능력이 있다면 믿지 않는 악한 자가 고의로 세례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런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던 내용인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자체를 마치 그 세례가 그 내용, 그 세례에 원래 약속된 그 내용과 이제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면 항상 그 전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뒤에 구절만 보면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마치 세례를 받으면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씻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나 너 주의 이름을 불러가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일이 있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아,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을 주는가. 그런데 그 앞에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했죠.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믿는 것의 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과 영생의 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서 만약 세례 자체가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려고 온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복음을 전하여서 아까 본 것처럼 누디아처럼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믿게 되면 이제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예. 물로 씻는 것, 세례 예식에서 물로 씻는 것 그것이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 죄 씻음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것을 믿어서 그 영생의 표, 죄사함의 표를 받은 표로서 이 물세례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3문에서 질문이죠. 그러면 73문이죠.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물세례 자체가 그런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부르는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표와 표가 나타내는 것 사이의 유사성이 표를 통해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는 이제 물로 씻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에 더러운 걸 물로 씻는 거죠. 표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씻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진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표를 외적으로 베풀어 주듯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외적인 표를 참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표가 나타내는 것을 내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리문답서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표와 표가 나타내는 것 사이에 단순한 연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표의 사용을 통해 단순히 가르쳐질 뿐 아니라 외적으로 물로 씻겨듯이 과연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확실히 씻겨졌음을 확신시킨다는 것입니다. 표 그리고 표와 함께한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그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는 것에는 그 표에 함께한 약속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이렇게 죄가 씻겨진다는 그 내용이 같이 이게 묶여져 있습니다. 표에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표를 받는 자들은 그 약속을 함께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들은 약속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약속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약속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로 씻겨지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듯이 그 실제적이듯이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정말로 그렇게 죄가 씻겨진다. 그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표를 성령은 항상 그래서 그 표를 그 실체 그 표에 붙어 있는 그 약속된 내용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씻는 예식인 물로 씻는 예식인데 이제 정말 죄를 씻는 예식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중생의 씻음으로서 그렇게 부릅니다.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죠. 성찬에서도 이거 빵인데 이것이 찢겨진다. 그 찢겨진 성찬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표인데 그 표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표를 단순히 내가 지금 빵을 먹는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단순히 빵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찢기신 몸, 흘리신 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표가 나타내는 그 약속은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3문의 내용이죠.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내용 우리는 유아 세례가 익숙해서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자랐거나 그러신 분들은 유아 세례도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답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한 3-4년 전에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방학이 되면 또 방학에 또 예, 선교지에 가서 그 또 강의를 요청받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제 강의를 요청받아서 일주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좋았어요. 다 좋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주제가 나왔어요. 전 생각을 못한 거죠,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유아 세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쫙 이제 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듣고 있던 분들이 이제 베트남 분들이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각각 자기가 맡은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저에게 손을 들고서 이제 계속해서 유아 세례가 얼마나 부당한가를 다 하면서 이게 웬일이지? 봤더니 침례교 전통 가운데서 그 선교사님들이 베트남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침례교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의 부당함을 이제 교육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렇지 이제 이러면서 저 이제 유아 세례의 또 정당성을 또 제가 막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물은 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유아들이 났을 때 그 유아들을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나옵니까? 안 데리고 나옵니까? 또 여러분 그럼 유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는 그 유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유아 세례는 없는데 헌하식이 있더라고요. 헌하식. 헌하식 뭐냐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헌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헌하식이 성경에 있느냐? 제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 헌화식이라는 게 의외로 교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있고 장로교회도 있더라고요. 장로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주는 곳에서도 이제 헌화식이라는 걸 하는 거죠.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아세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자라난 후에 교회를 이제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무익하다. 유아세례 받고 떠나기 때문에 유아세례는 무익하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유아세례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인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세례도 성인세례를 받고 떠난 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대마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세례를 받고 떠나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고 떠나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아세례가 무익하다. 성인세례도 마찬가지로 성인세례를 받고 떠나간 자들이니까 성인세례도 무익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이제 외적 실행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언약의 내적 실행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언약의 내적 실행이라 부르고 언약의 외적 실행이라는 것은 그 교회 앞에서 외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 언약에 들어오는 그 표를 주는 것 이것을 언약의 외적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 내적 언약의 내적 실행과 외적 실행의 불일치는 교회 안에서 이제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세례제도가 무익함으로 이것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제 광신주의자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외적인 증거를 보고 세례를 줍니다. 성인의 경우 정당한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세례를 주고 또 유아의 경우엔 유아의 부모가 신자이면 세례를 줍니다. 입술의 고백 없이 어떻게 세례를 주는가인데 우리는 아무에게나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자녀에게 세례를 줍니다. 신자의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언약에서 제외되는가? 성령님께서 어리다는 이유로 그 유아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려도 그에게 역사하시며 어려도 언약 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림답서 오늘 우리가 본 곳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유아들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신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녀는 세례를 받고 언약 안에서 양육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신자의 자녀가 갖는 언약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언약 안에 속합니다. 유아세례의 정당성은 언약의 통일성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이 백성은 다 한 백성이며 한 교회이며 한 성령의 의에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며 한 중보자를 통해 하나의 구원의 방식으로 한 언약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 후손의 유아들이 언약의 표를 뺏기지 않듯이 신약 아래 유아들에게서 언약의 표를 뺏을 수 없습니다. 언약의 통일성 때문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 하는 명령이 성경에 없다.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성경에 없다. 없는 거 아니냐. 성경,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 성경에 헌화식을 해라. 이런 성경에 없습니다.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성경에 없다는 사실이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말라는 명령이 없다는 사실이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증거합니다. 언약이 실행되는 실제적인 이런 배경에 대해 이제 우리가 좀 실제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복음은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에 선포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평안을 전달한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리고 구원이 개인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은 한 개인이만이 아니라 그 집을 구원할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구원한다.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만이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루디아를 보았던 것처럼 루디아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어려 예가 나오는데 그 가족이 정말 그 집이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예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너무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항상 그 개인에게 전하는 우리가 한 개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그 개인만이라 아니라 그 집안에게 사실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주위에서 봅니다. 보는데 그 개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고 나중에 보면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예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그 개인을 우리가 보고 전하지만 사실은 그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그 집안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개인주의죠. 사실 개인주의인데 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두에게 등불, 특별히 가정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한 사람의 신자만 있더라도 그 가정엔 거룩의 맛이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 때문에 불신 배우자의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개인이 믿으면 그로 인해서 부부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신자고 한 사람이 불신자인데 성경은 그냥 그 부부가 다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부부 중 한 편만 믿어도 자녀가 이미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편만 믿어도 그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지금 거룩이라는 것이 이미 그 전체 등불이 그 가정 전체 비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편만 믿어도 자녀가 이미 거룩하다 이런 식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화 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뭐죠? 1인 가정이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사는 거 이렇게 너무 많이 그렇게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만이 똑 떨어져서 개인만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믿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가치 중립적인 양육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언약의 자녀들로서 대우하고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가치 중립적인 양육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것이 있고 안 믿는 것이 있는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다른 믿음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있고 가치 중립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 불신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믿음은 불신이라는 믿음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회 정책, 뭐 교육 정책, 법안들이 이렇게 제정되는 것을 보면은 자기네들은 객관적이어서 가치 중립적인 체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택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중립이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은 거기 또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유아들도 언약의 표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라고 오늘 우리 요리문답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이들이 받는 권면을 아이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아들은 언약의 표현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어서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가치 중립적으로 오늘은 무신론 가르치고 내일은 유신론 가르치고 오늘은 창조론 가르치고 내일은 진화론 가르치고 이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가르치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지 안 믿을지 나중에 커서 결정해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관과 불신앙의 가치관을 중립적으로 교육하겠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에게 자유를 주어주고 네가 앞으로 잘 생각해서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판별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냥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나중에 커서 결정해라. 내가 오늘은 무신론, 내일은 유신론, 오늘은 창조론, 내일은 진화론 이렇게 가르치겠다. 이것은 그럴 부모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악이고 아이에게 큰 화가 되는 거죠. 반대로 신자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서부터 양육받아야 할 특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는 언약의 특권이 됩니다. 유아세례 반대자들도 가치중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베트남에서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렸는데 가치중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다른 행사를 만들어냈죠. 헌화식이라는 행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거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가치중립적으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헌화식이라는 다른 행사를 다른 예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의 이런 교회법들이 보게 되면 세례 예식서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성례는 같이 다루어지니까 성찬식이 그 다음 바로 올 것 같은데 16세기, 17세기 예식서들과 교회법들을 보게 되면 세례 예식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요리문답서 또는 요리문답서의 교육에 대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그걸 접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는데 왜냐하면 세례 예식서는 뭐 한 두세 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분량이. 그리고 이제 유아들을 위한 세례 예식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성찬식이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아, 유아 세례를 주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다음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구나 나중에. 이제 그러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언약 안에 들어온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예쁘다, 예쁘다. 잘 큰다, 잘 큰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우리에게 언약의 표로서 주신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살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언약의 표를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가운데에서 확신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의 표를 또 우리 유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주여 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자녀로 양육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세속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정말 물밀듯이 너무나 큰 세력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정말 덮어 씌울 것처럼 크게 다가오는데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